요한계시록 58번 메시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올 때마다 우리는 즉시 또 다른 영역, 또 다른 범위에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들 안에서 전우주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뿐 아니라 하늘과 땅도 새로워집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 안에서의 네 가지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 21장의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0장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처리하시는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21장 1절에는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경륜들이 완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완전하게 표현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해 하나의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하늘과 땅과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일에 네 가지 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이 그분의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함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이 네 시대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시대 모두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것입니다. 비록 왕국시대는 회복의 시대지만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에 있게 되는데 이는 그분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역사가 그 시대 말까지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시대로서 이 일을 마치실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불을 통하여 떠나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새롭게 되는데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임할 것입니다. 족장시대. 이제 이 네 가지 시대를 더 자세하게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대부분 성경 교사들은 아담 때부터 천년왕국 말까지 일곱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일곱 시대는 다소 사람이 고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부터 천년왕국 말까지에는 일곱 시대가 아니라 네 시대가 있습니다. 첫째 시대는 아담부터 모세까지입니다. 이것이 첫째 시대를 확정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첫째 시대를 다른 여러 시대들,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약속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한 시대의 여러 부분들로 취급되어야지 별개의 네 시대들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시대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케 되었습니다. 첫째 시대 안에서는 족장들이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이고 빛나는 여자의 머리 위에 있는 12별의 면류관으로 상징됩니다. 율법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두 번째 시대는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시대에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산출하셨으며 모세, 여호수아, 아론,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등과 같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빛나는 여자의 발 아래 있는 달로 상징됩니다. 은혜시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곧 만유의 회복 때까지인 세 번째 시대는 은혜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신약에 믿는 이들을 산출하셨으며 그들 중 다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입고 있는 해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세 시대에서 하나님은 족장들과 구약의 성도들 일부와 신약에 믿는 이들 일부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왕국시대. 넷째 시대는 왕국시대요, 회복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시작되어 천년왕국 말까지 계속됩니다. 왕국시대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성숙하지 못한 믿는 이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둘째 시대인 율법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전케 하는 것을 완성하지 못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행하실 기회를 그분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성취될 넷째 시대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온전케 하는 것을 연기하셨습니다. 왕국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시대 동안에 그들을 온전케 하시도록 하나님께 허락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음 시대까지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같이 왕국시대의 한 기능은 이스라엘 자손과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케 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이 옛 우주 가운데 있는 네 시대입니다. 이 시대들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결함은 전부 성취되며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온전한 우주적인 여자, 곧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시게 됩니다. 이런 시대들을 보는 것은 어떠한 빛비춤인지,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감, 이 네 시대 후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온전케 된 후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옛 창조는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려고 많은 것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연약함, 역경, 각종 어려움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된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옛 창조의 소극적인 것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 불못으로 가거라. 질병과 슬픔과 눈물들아, 이제 내 백성이 온전케 되었으니 너희들도 필요 없게 되었다. 옛것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 옛 하늘도 옛 땅도 필요 없다. 모든 옛것들과 소극적인 것들은 내가 내 백성을 온전케 하려고 사용했던 도구들이었다. 이제 내 백성이 온전케 되었으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주적인 쓰레기통인 불못 안으로 넣어져도 좋다. 아나하임에 있는 지표소를 건축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사용했었습니다. 내가 그 도구들 중 몇 가지를 버리려고 할 때 형제들이 말렸는데 이는 그것들이 아직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달갑지 않지만 그것들을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 옛 도구들은 모두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온전케 되었을 때 그분은 옛 하늘과 옛 땅에서 더 이상 용도를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창조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은 온전케 되었다. 그들이 모두 성숙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버려질 것입니다. 불로 태워짐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됨.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옛 하늘과 옛 땅을 버리는 것에 대한 한 측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에 따르면 땅과 하늘이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며 주님은 그들을 둘둘 말아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늘과 땅이 불로 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 요소들은 불에 타서 녹을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둘둘 말아집니까? 아니면 불태워집니까? 아마 그것들은 먼저 둘둘 말아진 다음 불태워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품었던 또 하나의 의문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땅 위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둘둘 말아버리고 불태우실 때 그 나라들은 어디에 있게 될 것입니까? 나는 이 의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신력은 여러분들의 정신력처럼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경우를 봅시다. 제자들은 방 안에 있었고 모든 문들은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 예수님이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곳에 들어오셨습니까? 더욱이 주님의 몸에는 못 박힌 자국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 그분의 부활의 몸은 여전히 못 자국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 버리는 것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옛 하늘과 옛 땅이 돌돌 말려 불태워질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실제로 태워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불태워짐으로써 옛 하늘과 옛 땅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롭게 된 것처럼 하늘과 땅도 역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옛 창조가 새롭게 되어서 새 창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무엇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말하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에게는 어떤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결국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새 창조가 될 뿐 아니라 온 우주가 새롭게 되고 새 창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온전케 하심을 완성하신 후에야 발생할 것입니다. 만물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온전케 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빛 주심 아래서 우리는 만일 생명 안에서 온전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길을 얻지 못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당신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음 시대인 왕국 시대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죽을 때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부활할 때도 당신은 그와 동일한 문제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스런 문제들이여, 나는 죽음으로써 너에게서 달아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부활한 후에도 너를 다시 대면해야 하다니.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공과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죽으면 자기들의 문제에서 구출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이 시대 안에서 온전케 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장차올 시대 안에서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죽기 전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지 않은 채 죽지 않게 하소서. 만일 내가 온전케 되지 않은 채로 죽는다면 다음 시대에서 온전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여, 나를 땅 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날 당신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끔 완전한 자유를 당신께 드리도록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죽기 전에 온전케 되고 또 오늘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완전한 자유를 드리는 데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 성경 안에 있는 분명한 이상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구속과 죄사함과 거듭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온전케 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일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서 성숙하게 되도록 다루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연기된 온전케함은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안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나무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이런 상황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당신의 도구요 당신의 방법입니다. 주여, 당신이 제게 주신 뛰어난 아내와 자녀들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를 성숙하도록 돕습니다. 주여, 또한 교회 생활에서 매일 저를 둘러싸고 있는 특이하고 괴상하고 어려운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는 당신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과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은 저를 온전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날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오직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단체들 안에서는 만일 당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하지 않다면 당신은 쉽게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참으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다면 거기에는 어떤 출구나 비상탈출구가 없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하며 온전케 되기 위해 불태워지고 처리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혼은 결혼 생활의 제한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때 간단히 이혼하려 하고 그들의 문제들에서 달아나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로짐과 불태움과 온전케 됨으로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결코 교회 생활과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의 결혼 안으로 들어온 뒤에 우리는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5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5분이 필요 없게 될 날이 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온전케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모든 옛것들이 종결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5분들, 남편이나 아내, 우리의 자녀들,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서로를 불태우며 굽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케 될 때까지 이 5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 안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 교회 생활을 사용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주께 감사드려야 할지. 더 이상 바다가 없음. 1절은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아담 이전의 세계를 심판했던 물, 즉 그 심판의 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는 이 심판의 결과인 물을 제한함으로써 육지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전 세계의 생물들은 물로 심판받은 후 바다 속의 거주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에 의해 처리되고 바다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그들을 내어준 후에 바다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부터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처리함으로써 바다를 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은 사탄과 그의 악한 추종자들이 모두 처리를 받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들을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은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 것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망각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항상 남아있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즉,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항상 남아있다는 것은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함.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옳고 합당하고 알맞게 되어 더 이상 갈등이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옴. 2절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하늘이 아니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로서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도시가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체적인 인격, 곧 신부입니다. 이 성은 또한 그분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 성이 그분의 만족을 위한 신부일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분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장막이 될 것입니다. 새 땅 위에 있는 백성들. 3절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백성들은 24절에 있는 나라들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몇몇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각 백성마다 새 땅 위에서 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둘러있는 이 나라들은 회복되지만 거듭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반역적인 본성은 이미 일소되었을 것입니다. 회복되고 정화된 나라들로서 그들은 새 예루살렘 바깥에서 살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일반적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축복들은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사망도 슬픔도 우는 것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만족과 안식이 있을 뿐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할 요인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에 의해 전부 삼켜지고 불못으로 던져지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은 쓰레기통인 불못 안으로 던져지고 사망의 요소들, 슬픔, 울부짖음, 아픔은 폐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5절부터 7절까지는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 2장과 3장에서 7번 사용된 그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그것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처럼 믿음으로써 이긴다는 뜻입니다.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 안에 있는 특별한 보상인 천년 왕국에 대한 누림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 비해 여기서 이기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공통분기신 그 모든 누림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구절의 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할 믿는 이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거듭난 믿는 이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모든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든 거듭난 자녀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마다 이 살아있는 구성체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의 모든 누림, 특히 생명수의 누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국들의 누림과 성도들의 누림을 혼동해왔습니다. 열국은 일반적인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성도들은 특별한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생명수의 생명 공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의 축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도록 성숙되고 온전케 되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대명사들이 복수가 아닌 단수임을 주목합니다. 이 구절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라고 말했지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리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양자를 지칭하는 단수 대명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임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불못에서 멸망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담기 위한 물의 바다가 있는 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을 대체하는 불못이 있게 됩니다. 소극적인 모든 것과 더러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토록 불못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22장 15절에 따르면 마치 더러운 것들이 있었던 도벳이 옛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것처럼 불못도 새 예루살렘 밖에 있을 것입니다. 불못은 물의 바다보다 훨씬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인 불못의 고통을 겪는 것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태워지는 것입니다.